VOA 세계 뉴스입니다. 무하메드 빈 압둘라 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이 며칠 안에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란 언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이 아바스 아라키 외무장관 등 이란 관리들과 양자 및 주요 역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회담이 수도 테헤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이집트와 함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으며 이번 주 중 추가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의 이란 방문은 최근 하마스 1인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데 대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소행을 주장하면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정확한 계획하에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시 시점이 늦춰질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라파 여단을 격파했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라파 지역 내 이집트와의 접경 지역인 필라델피 회랑을 시찰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150곳 넘는 하마스 지하 갱도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20일 가자지구 곳곳에 공습을 가해 30여 곳의 테러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테러범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남부 칸 유니스 서쪽 지역으로 탱크를 동원한 진격을 이어가는 한편 가자 중부 데이르 알발란의 인도주의 지역 일부에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현재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인수는 4223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오늘 중부 베이트 라히아와 알마그하지 난민촌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2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등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루 사이 중부사령부가 예멘 후티 반군 통제지역 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체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레이더 체계들이 미국과 영내 연합군 그리고 상선들에게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와 FA-18 블록 3 전투기를 탑재한 에이브러햄 링컨을 주축으로 하는 미 해군 항모강습단이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전개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해군 임무단인 아스피데스 관계자는 홍해를 지나던 그리스 국적 유조선 수니온호가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며 선박에서 탈출한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오늘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해군 산하 해사무역기구는 두 척의 소형 보트가 이 선박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선박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는 오늘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이 오늘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2일 알레이버 극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상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을 따라 일상적인 타이완 해협 통과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랠프 존슨함은 중국과 타이완 모두의 영해 밖에 있는 해역을 항행했다고 칠함대는 덧붙였습니다. 칠함대는 이번 통과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누구도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도록 협박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 동부전군은 성명에서 랠프 존슨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미국의 공개 도발이라며 해군과 공군 전력을 파견해 이를 감시하고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함정과 항공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타이완 해협에 대한 정기적 항행과 비행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날리기는 재미있는 놀이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놀이일까요? 남미 브라질에서는 연날리기를 국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수도 리우데자네이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위험한 날카로운 연줄 쓰는 연날리기가 이미 불법이고요. 지난 2월에는 관련 법안이 브라질 하원 통과했고 지금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포르투갈 식민지 때부터 또는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로부터 전해진 역사 깊은 전통놀이라면서 오래된 전통놀이의 재미를 뺏거나 관련 사업체의 수익 등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흉기가 되어버린 위험한 연줄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연날리기도 그 실에 아교를 먹이고 유리가루 문질러서 연줄 만드는 것이 연놀이의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브라질 일부 사람들의 그 위험천만한 연날리기는 상대의 줄을 끊고 싶은 경쟁심에 면도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입힌 연줄이 성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끊어지면서 버려지게 되는 연줄이 연과 함께 바람 타고 다니다가 전선이든 나뭇가지든 어디에나 걸려서 모르고 스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흉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에비통신은 수도 리우데자누르의 한 해변 마을 상황을 예로 들면서 날카로운 연줄을 매느라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연을 날리는 사람 이야기, 또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았다가 고속도로를 타다가 연줄에 턱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브라질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관련 법안은 유리 파편을 입혀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연줄 만드는 것, 판매하는 것, 사용하는 것 금하고 어기면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브라질의 한 비영리단체 보고된 불법적인 연줄 적발 사례는 2019년 이후 리우주에서만 2,800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19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23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오전까지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자강도, 황해도, 개성에 비 내리겠고요. 동쪽으로는 함경북도, 해산, 삼지연 쪽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 등 강원도, 함경남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쪽도 내륙과 자강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으로 오후에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금요일에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였고요. 토요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함남과 평북 지역으로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입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이 열리면서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5도고요. 개성 25도입니다. 신의주와 청진이 23도, 함흥 24도, 중강해산 20도, 해산 26도. 낮에는 평양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도 31도, 개성 32도, 중강 29도, 해산 27도, 청진 30도지만 함흥과 원산 35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3.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지난 19일 시작해 22일 마지막 일정을 남겨둔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셋째 날 내용 짚어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여한 한국대 대의원과의 한국계 대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 살펴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추인된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이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입니다. 전당대회 셋째 날 21일에 있었던 일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당대회가 21일 사흘째 일정 맞이하면서 점점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21일 행사에서 중요한 연설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마지막 순서로 나와서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네.
아내인 그웬 월즈 여사가 설명을 맡은 이 동영상의 소개로 연단에 나왔는데요. 월즈 후보는 이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것이 일생의 영광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설명했습니다.
네, 월즈 후보의 고향인 네브라스카 주죠.
네, 월즈 후보는 주민이 400명이고 이 고등학생 24명 중에 예일대학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예일대학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벤스 후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미국 최고 명문대학인 예일대에 가서 아주 화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월즈 후보가 이 예일대학을 언급하면서 이 본인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월즈 후보는 육군 방위군, 고등학교 풋볼 코치,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이 미네소타 주지사로 이어지는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지사 재직 시 성과로는 이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유급 가족 의료 휴가 도입, 또 이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을 들었습니다.
네. 자, 미국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유, 프리덤을 강조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월즈 후보도 연설에서 이 자유를 언급하던데요.
네, 먼저 그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말하는 이 자유의 뜻을 대비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월즈 후보 말을 한번 들어보죠.
When Republicans use the word freedom, they mean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free to invade your doctor's office. Corporations free to pollute your air and water.
네, 이 공화당이 자유란 말을 쓸 땐 그건 정부가 여러분의 의사 사무실을 자유롭게 침범해야 하고 회사들이 자유롭게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며 은행들이 고객에게서 자유롭게 이속을 챙기는 것을 뜻한다고 월즈 후보가 지적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이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삶을 만들 자유, 자신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그리고 학교에서 총에 맞을 걱정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월즈 후보가 학교 그 총격을 언급을 했는데 총기 문제에 대해서 월즈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월즈 후보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냥꾼으로 의회에 있는 어떤 공화당 의원보다 총을 잘 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인정하지만 이 첫 번째 책임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월즈 후보가 총기 말고도 건강관리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그 낙태 같은 여성 생식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월즈 후보가 특히 이 그웬 월즈 여사와 이 난임 시술을 받았다는 개인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는 이 난임 시술의 힘든 과정을 겪은 뒤에 딸을 얻었고 이 아이 이름을 호프, 희망으로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월즈 후보가 연설에서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월즈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 쪽이 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이 중산층 생활비를 올리고 의료보험법과 사회보장제도 또 메디케어를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이 메디케어는 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또 의회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며 그런 건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고 부자와 극단주의자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새로운 장을 넘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역설했는데요. 월즈 후보 말을 한번 들어보죠.
Leaders don't spend all day insulting people and blaming others. Leaders do the work. So I don't know about you. I'm ready to turn.
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데 하루를 다 쓰지 않고 일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이들에 대한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됐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에게 제시할 더 좋은 것이 있다면서 그건 우리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와 함께 시작한다라고 월즈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월즈 후보가 언급한 그 지도자가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이 세금을 깎고 거대 제약 회사들이 맞서며 이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더 쉽게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위한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일어서 싸울 것이라고 월즈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월즈 후보가 그 연설 끝부분에 대선 때까지 해야 할 일을 그 풋볼 경기에 빗대서 설명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 풋볼 경기의 마지막 쿼터로 비유했는데요.
네.
근소한 차이로 지고는 있는데 이제 공을 잡고 공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풋볼이 이 네 쿼터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과 좋은 팀을 꾸렸는데 그가 강하고 경험이 많으며 준비되어 있다고 월즈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할 일로 한 번에 1인칙씩 1야드씩 나아가고
네.
전화 한 통씩 하고 한 집씩 문을 두드리며 한 번에 $5를 기부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나 문 두드리기 하면서 아니면 유권자들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지지를 호소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어서 월즈 후보는 입에 이제 대선까지 76일이 남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죽으면 잠잘 시간은 많다면서
네.
앞으로 계속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항상 말하듯이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말을 이 청중들과 함께 외치면서 연설을 끝냈습니다.
네. 이 월즈 후보가 연설하기 전에도 뭐 중량급 인사들이 연단에 계속 섰습니다.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연설로 나섰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특유의 유머를 선보였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Two days ago I turned 78, the oldest man in my family for four generations. And the only personal vanity I want to assert is I'm still younger than Donald Trump.
네, 이틀 전에 78살이 됐는데
네.
4대에 걸쳐서 가족 중에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란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유일한 허영은 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내가 더 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후보를 자기 나이에 빗대서 꼬집은 겁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해리스 부통령이 비전과 경험, 기질, 의지 그리고 뭔가를 해낸다는 순수한 기쁨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 또 눈길을 끄는 연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였던 이 오프라 윈프리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윈프리 씨는 해리스 부통령을 이상주의적이고 활기찬 이민자의 딸이라고 칭송하면서 또 낙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 날 행사에서 또 눈길을 끄는 장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 월즈 후보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이 벤저민 잉맨 씨가 연설을 나섰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연설 중에 이 잉맨 씨 신호에 따라서 남성 15명이 연단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들이 모두 이 월즈 후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가 이 학교 풋볼팀 옷을 입었는데요. 연설을 하지는 않았는데 각자 방식으로 이 월즈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이 미국인의 가족이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네. 지금 가자 전쟁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날 행사에 인질 가족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간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 씨의 부모인 존과 레이첼입니다.
네.
두 사람은 아들이 왼쪽 팔을 잃은 채 잡혀갔다면서 그 이후로 자신들은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회장 안에서 인질 가족이 연단에 섰는데 또 밖에서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대회장 밖에서는 이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22일로 이제 나흘째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마지막 날을 이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 날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대회가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로 마무리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세 번째 날 대회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입니다. 현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여러 한국계 대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청년 민주당 대의원을 지냈고 현재 정치 컨설턴트이자 뉴저지주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관 씨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관 씨. 일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장성관 씨가 한인 1.5세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 뉴저지주 민주당 대의원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언제 처음 전당대회에 참석하게 되셨나요?
네, 민주당 전국 전당대회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요. 당시에는 참관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대의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당대회 첫날부터 시카고에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느끼신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다들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신나고 또 희망찬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라는 것이 4년에 한 번씩 있는 잔치이기도 하고 또 지난 4년 전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접 만나서 치러지지가 못했죠. 그래서 8년 만에 전국에서 그것도 열성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당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위해서 모이는 자리인 만큼 다들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격양되어 있습니다.
한인 대의원들 모습도 좀 보셨어요? 어떻게 소통을 좀 하신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 한인 대의원들도 오며 가며 많이 만나서 서로 놀랍기도 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오기 전까지는 한인 대의원들도 서로 얼마나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마음에 왔는데요. 근데 막상 마주치면서 한인뿐만 아니라 동양계 대의원들을 많이 마주쳐서 서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참가한 한인 대의원은 10명 남짓 되는 것 같고요. 동양계 대의원은 전체의 1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밖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사실 전당대회 참석하는 대의원은 전국에서 4천여 명에 남짓하지만 그 외에 그들의 가족이나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취재를 오거나 하는 등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현재 이곳 시카고에 전당대회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연방 상원 의원,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또 전직 대통령, 부통령 등 삼엄한 경비를 요하는 주요한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주변과 또 그들의 숙소 주변은 경비가 삼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통 통제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도시가 평소의 모습과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나 또는 물리적인 대치, 대립 또는 도시 내에 긴장감이 느껴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2016년 때 참여하셨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글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대통합, 단합, 화합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2016년 필라델피아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또 그에 도전했던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대립과 또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늦은 시점에 후보에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원들이 또 모든 대의원들이 현재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성향이나 노선이 다른 당원들 사이에도 대립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로 힘을 합친다. 또 한 인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 그런 분위기가 가장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느껴졌던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감과 희망, 또 즐거움과 기쁨까지도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많이 비견을 하는데 정말 2008년의 그 수준과에 못지않게 지금 모두가 웃음이 만연한 채로 힘든 일정이지만 전당대회를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대의원들의 역할이 참 컸단 말이죠. 그 온라인 호명 투표로 미리 뽑지 않았습니까? 그때 롤콜에 참여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험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결국에는 물론 당시 시점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호명 투표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후보가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많은 대의원들이 그를 후보에 지명하는 서명을 했고 그렇게 많은 서명을 모을 수 있는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후보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국 대의원 4천여 명의 99%가량의 표를 득표를 함으로써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 정도는 카말라 해리스를 후보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하자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참 뿌듯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민주당이 공화당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공익을 위해서 다른 의견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성의 정당이다 라는 말을 많이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종이나 사회적인 배경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그런 것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나 뿌듯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고르고 또 지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했고 제가 또 이런 이렇게 경이로운 절차에 제가 역할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소속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천 방안이 있다면 뭐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력 신장이라는 것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이 당선되는 것 또는 제가 어떤 자리에 당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제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것이 곧 정치력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겠고요. 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많은 양의 정보를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활동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더라도 조금 더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조금이라도 쉽게, 조금이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력 신장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뉴저지주 대의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장성관 씨와의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앞두게 됐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민주당 전 경선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경선 과정은 예년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하는 흔치 않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네, 경선 초반만 해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5일에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에서 4년 전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Let's finish this job. I know we can. Because this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thing, simply nothing we cannot do if we do it together.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을 끝내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며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도전한 후보가 없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와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씨,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의원, 기업인 제이슨 팔머 후보 등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가 출신인데요.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6개월 만인 작년 10월에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측에 합류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 경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독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다른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진행된 프라이머리 결과 대의원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고령과 인지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주기주는 엄청난 경무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거죠.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런 우려가 폭증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예, 바로 지난 6월 27일에 열린 첫 대선 TV 토론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당 안팎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요.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의원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성명을 통해 재선 포기를 알렸고요. 사흘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선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You know, there is a time and a place.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선한 목소리, 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하고 지금이 그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신선하고 젊은 목소리로 해리스 부통령이 선택된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을 사퇴하며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직 승계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미니 예비선거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고요.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 자금도 몰려들면서 혼란을 겪던 민주당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트럼프 대선 구도가 트럼프 해리스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첫 대선 유세를 했는데요. 전직 검사로서 자신의 배경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네, 자신은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유형을 안다고 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네. 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네, 이달 초입니다. 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대의원 호명 투표가 8월 1일에 시작됐는데요. 유일한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일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8월 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보의 이름만 11월 대선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걸 고려해 전당대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호명 투표를 지명했던 건데요.
네.
자, 민주당은 전당대회 둘째 날인 20일 이 형식상의 호명 투표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선을 겨우 두 달 정도 남겨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후보 지명이 필요한 충분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영광이라며 여러분의 미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던 대선 판도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 하이라이트 정리했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o in this campaign, I will proudly put my record against his any day of the week.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 10월생으로 현재 59살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이면서 아시아계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인 아버지는 미국 서부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인도 출신인 어머니는 저명한 암 연구자였지만 2009년에 타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 카몰라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따온 걸로 연꽃을 뜻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청소년기를 캐나다 퀘벡에서 보냈는데요. 12살 때 어머니, 여동생과 그곳으로 이주해서 퀘벡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뒤 미국으로 돌아와서 흑인 대학으로 유명한 워싱턴 D.C.에 하워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법률 전문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4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첫 여성 지방 검사가 됐고요. 지방 검사장을 거쳐서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는데요.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6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워싱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고요.
Attorney General Barr, has the president or anyone at the White House ever asked or suggested that you open an investigation of anyone?
I wouldn't.
Yes or no? I will repeat it.
Has the president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출마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던 건데요. 당시 여러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한 유색인종 여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선거자금 모금이 여의치 않자 12월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후보 사퇴 후에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2020년 8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해리스 팀이 승리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유색 인종 부통령이라는 새로운 미국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재임 기간에 낙태권 보호와 성소수자 인권 증진 등의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Today, black wom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die in connection with childbirth. Native women are twice as likely to die in connection with childbirth.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 개혁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비판자들은 그녀가 뚜렷한 행정 경험이 없고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불법 이민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현 정부의 국경 대응 노력을 이끌었다는 것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We beat Donald Trump once and we're gonna beat him again.
만일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또한 대통령의 부인을 일컫는 퍼스트 레이디 대신에 전례가 없었던 퍼스트 젠틀맨의 탄생도 보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14년 만 50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유대계 변호사인 더글러스 에모프 씨와 결혼했습니다. 에모프 씨는 두 자녀가 있는 재혼이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초혼이었는데요. 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없습니다. 조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카멀라 부통령이 낳은 자녀가 없는 점을 빗대서 자식 없는 캐 레이디라고 불렀다가 큰 역풍을 받기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새엄마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머니라는 뜻의 맘과 자신의 이름 카멀라를 합쳐서 마멀라라는 별명을 자녀들이 만들어줬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은 마멀라는 미국의 현대 혼합 가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생물학적 자녀를 따지는 건 오늘날 미국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까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 첫 유색 인종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도자를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렸을 적부터 도예에 관심이 있었던 탈북민 이상철 씨인데요. 2004년 한국에 정착한 뒤에는 생업을 위해서 도자일을 잠시 멈췄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도자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이상철 도예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부자네만 칭송하게 돼 있고 김부자 외에는 뭐 조각도 구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북이 부탁을 받고 조각상 반신상을 만들었어요. 여길 말하면 흉상이죠. 흉상.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문화 포럼에서 탈북민 이상철 도예가가 자신의 탈북 계기를 전합니다. 이상철 작가는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 25년 동안 회령 도자기 공장에서 근무했는데요. 이 작가는 지금껏 도자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도예에 대해서 취미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이민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취미 있어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리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석고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석고상, 베토벤 상이라든가 이런 조각상들이 있는데 속사소묘,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속사소묘. 그런 걸 공부하려면 그런 조각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이제 그림 공부를 하는데 그런 재료들이 없어가지고 빌려가고 지가 혼자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경성에 있는 도자기 단과대학으로 말하면은 동양에서 도자기 대학으로서는 최초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예 도자기로 만든 4년제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공예과를 졸업했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해령 도자기 공장에 이제 취직하는 거죠.
1993년 경성 도자기 단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령 도자기 공장에 취직한 이상철 씨. 넉넉한 경제활동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일을 하던 도중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졌고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머니 병을 치료하려고 명의사가 있다라는 분들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떤 한 한의사를 만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제안이 이거였죠. 우리 엄마 병을 좀 고쳐달라. 저한테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두 손, 재간, 그 미술, 그림, 조각, 이 기술밖에 없다. 이거 필요하다라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며 하는 말이, 아, 그럼 그거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내가 자녀 엄마를 치료하려 해주는 대신 자네는 반신상을 하나 해달라. 그 반신상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면 흉상. 흉상을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흉상의 주인공이 의사의 아들이었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하대요. 그래 둘째 아들한테 자기 우술을 한의 기술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병 만나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너무 그립고 그 안타까워가지고 맨날 사진만 보아온 거예요. 그럼 사진 보는 것보다도 조각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한테 조각을 주문했어요. 그 조각을 했는데 조각을 굽기 전에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지 말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본 게 당의 간첩들이죠. 현장을 본 사람 중에 이제 당에서 파견한 간첩이 있은 거예요. 걔가 당비서한테 가갖고 바로 고사질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1년 12달 비판 무대에 올라서고 욕먹고 넌 유일사상체계에 걸리는 짓을 했다. 개인 흉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죄죠. 왜 일 개인을 숭배할 수 있게끔 조각상을 만들었냐. 그것이 이제 재앙인 거죠. 나한테는.
하지만 그동안 김 부자에게 도자기와 조각품을 선물한 이력이 있어 큰 화는 면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살아날 수 있은 것은 김일성한테도 선물했고 도자기로 또 나무 조각으로 김정일한테도 올렸고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일단 선물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야, 이 작품 한 사람 누구야? 그 데려와. 그럴 때 이 사람 죽여서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만 냅두고 1년 동안 죽도록 욕만 먹은 거죠.
북한에서의 비판과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시로 결국 이 작가는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때 당시 3월이니까 추웠어요. 얼었어요. 얼음이 북한은 추워갖고 얼음이 얼었는데 두만강을 뛰어서 건너온 거죠. 2004년도에 제가 입국했거든요. 중국 대련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까지 40분이니까 오더만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온 거죠. 제가 도자기 하려고 원래 올 때부터 조각 칼도 가져오고 도자기 자료집 책도 가져오고 도자기 단과대학 졸업증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도자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재단을 갖고 떠났죠.
도예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온 한국행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갖고 도자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갖고 이제 도자기 회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어느 회사가 직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때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그럼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한 걸 싹 다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보내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저희는 이렇게 기능이 높은 분이 필요 없고 심부름이나 할 사람 찾는데 와 보기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우리 회사에 오셔서 뭐 보시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서로 얘기 나누다가 일단은 월급을 그래 한 150만 원이면 어떻게 했나 잘라버리더라고. 한국에서는 도자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당시 이 작가에게는 이 도의 일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자식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혼자 왔거든요. 근데 가족이 오다가 다 잡혀가지고 북송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큰애는 7살이고 막내는 1살짜리인 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 애들이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제가 데려오겠는데 아, 그동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날 그걸 벌기 위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활고에 정신없이 시달리고 고생 끝에 돈을 벌어가지고 또 큰아들 데려오고 또 천신만고 고생해서 또 두 번째 아들 데려오고 그 애들 데려오려고 보니까 이런 도자기는 못하고 이러저러한 그런 노가다도 가고 버스도 운전해봤다. 중장비 하거나 굴삭기 지게차도 해봤다. 아 뭐 식당도 해봤다. 아무튼 각종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 작년 3월 양구백자 박물관과의 통일백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덕분에 이 작가는 도예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양구군에서 통일백자라는 거 만드는 거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터넷에 올린 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작 인생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달에 전시를 한 거죠. 양구에서 10월 달에 전시하고 1월 달에는 교회에서 또 전시하고 그다음 인천 교동도에서 또 전시하고 그래서 1년 새에 한 3번이 전시를 열어봤어요.
더불어 올해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도자기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도자기라는 거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도자기 가마도 필요하고 도자기 흙도 필요하고 도자기 기계도 필요해요. 물레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업장이 있어야 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시를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한 거죠. 여수도 갔다 이천도 갔다 어떻게 도자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수가 없겠나 노력하던 끝에 어느 한 도자기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도자기 타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분을 어떻게 용케 만나가지고 저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서 도자기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서로 토의하고 도자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도자기 기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도자기 창작에 관한 거는 이제부터 실장을 임명하겠으니까 잘 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장을 기초를 해갖고 앞으로 잘해나갈 결심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부터 쌓아왔던 경험의 바탕으로 도자기 타일의 도안과 제작 작업에 모두 힘을 쏟겠다고 말합니다.
타일 공장이니까 타일에 이제 아트 타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조각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전공한 게 이게 도자기 그림도 전공했고 조각도 전공했으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부합이 되는 거죠. 작품성에 있어서는 제가 다 도맡아서 도안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형태도 두고 이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작가는 태북민 도예가로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도자기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고요. 또 하나 자신의 공방을 차려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자기만이 도예 공방을 차려놓고 도예 공방이자 자기 도자기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품실도 마련해놓고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자 하는 공장도 열악한 상태예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도자기가 싼 도자기가 막 흘러들어다 보니까 도예 작가들이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일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되살려면은 팀 있는 국가단체들이 선두에 서서 그런 작은 공장 같은 데 좀 도움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작품 생활을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게 바람입니다. 예.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별개 단어들과 다른 의미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복합 명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m so excited about today's episode that I took this shirt to the dry cleaners.
No, I'm so excited about today's episode that I got a haircut.
Well, I treated myself to ice cream just before I got here. That's how excited I am.
Sometimes I just don't understand you.
I'm so excited about today's episode that I took this shirt to the dry cleaners.
오늘 강좌에 대해 너무 신이 나서 이 셔츠를 드라이 클리닝 맡겼어요.
No, I'm so excited about today's episode that I got a haircut.
아니요, 저야말로 오늘 강좌에 대해 너무 들떠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Well, I treated myself to ice cream just before I got here. That's how excited I am.
아이고, 저는 여기 오기 전 내 자신에게 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그게 제가 얼만큼 들떠 있는지 나타내죠.
Sometimes I just don't understand you.
때때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도 복합 명사가 사용됐습니다. 복합 명사는 명사들이 결합해 새로운 뜻을 가지는 명사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한 단어가 되기도 하고 두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어 사이를 하이픈으로 연결한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방금 대화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의 경우 아이스, 얼음이죠. 크림, 유제품, 크림이 얼음크림이란 말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라는 새로운 복합 명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해 새로운 뜻을 가지는 복합 명사들 살펴보겠습니다.
Motorcycle, bus stop, ice cream.
모터, 명사, 사이클, 명사, 모터와 사이클이 만나 motorcycle, 오토바이가 됐습니다. 버스, 그리고 스탑,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이 됐습니다.
Hot dogs are a popular food sold at baseball games in the U.S. The word hot is an adjective and dog is a noun. Together, they make the compound noun hot dog.
형용사와 명사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핫도그는 미국에서 야구 경기에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핫도그는 형용사, 명사로 구성됐습니다. hot, H-O-T와 D-O-G, dog가 합쳐져 복합 명사, 전혀 새로운 단어, hot dog라는 음식이 됐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두 단어가 만나 원래 의미와 다른 뜻을 갖게 된 복합 명사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아프리카 수단이 무의미한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Famine has been officially declared in the Zamzam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amp. In the Al-Fashir region of North Darfur, where more than
우드 대사는 50만 명 이상이 대피한 북 다르푸르 엘파셰르 지역에 잠잠 국제 난민촌에 기근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인근 아부슈크와 알살람 국내 난민촌에도 기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폭력을 피해 피신한 가족들은 몇 달 동안 굶주리고 있다며 아이들은 흙과 나뭇잎을 먹고 있으며 매일 아기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우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수단의 군대 또는 신속지원군은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막아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This includes the SAF restricting humanitarians from surging supplies through the critical Ajre border crossing.
우드 대사는 이것에는 잠잠 캠프에서 몇 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요한 아드레 국경을 통과하는 인도주의자들의 물자를 제한하는 신속지원군의 조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드레 국경 통과를 외교 문서를 보내 구호 물자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지원군과 포트수단의 당국은 오늘이라도 이런 조치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앞으로 2주 동안 잠잠 난민촌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신속지원군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을 막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어린이의 수를 제한해야만 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번 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공급하며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분쟁이 시작된 2023년 이후 수단과 이웃 국가들에게 16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 RSF and SAF must remove barriers to aid and allow desperately needed food, water, and medicine to flow freely.
우드 대사는 지금 당장 신속지원군은 원조를 막는 조치를 해제하고 식량과 물, 의약품이 국경과 분쟁선을 넘어 여러 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휴전 회담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총성을 영원히 침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8월 14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에 압달파타 알 부르한과 헤메드티 장군에게 참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드 대사는 이 분쟁에 대한 군사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희생자는 민간인의 비극적인 사망, 수백만 명의 피난민, 급성 영양실조, 강간과 고문, 학대, 그리고 인종청소로 측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진행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